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오늘이죠. 여러분, 오늘 1969년 7월 20일 날 역사 가운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세요? 1969년 7월 20일 날입니다. 꼭 45년 전 이날인데요. 그날 뭐가 있었냐? 아폴로 11호가 달날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 인간으로 처음으로 인류로는 처음으로 달날에 그 발을 디뎠던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45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닐 암스트롱과 올드리는 약 2시간 반 동안 그 달 지표에 발을 내딛고 거기서 암석을 채취하고 송조기를 꽂고 또 그리고 그래서 채취했던 암석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나사 우주센터는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약 7억의 인구가 테레비 앞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가난했었기 때문에 테레비를 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갔었냐면 만화가게 갔었죠. 그래서 만화가게에서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봤던 순간 그 닐 암스트롱이 그 로켓 계단을 밟고 내려와서 사뿐사뿐 발 표면을 걸어갔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아주 놀라운 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주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인간이 이제 지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혹성에 첫발을 내딛었던 사건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의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딛고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인간이 처음으로 달날에 발을 내딛는 사건이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날에 가서 이제 그 닐 암스트롱과 또 올드린이 거기에 첫 발을 내딛던 것이 인류 역사가 우주 개발을 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기를 열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전기를 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을 갖다가 우리가 AD라고 그러죠. Ad Domin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의 역사를 완전히 그 새로운 계기를 만든 놀라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의미는 독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시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보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신 사건이 그런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기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래시고 열 가지 이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방법은 상당히 간접적이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게, 그것이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가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계명하여 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해서 대면해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직접 봤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길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뭘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이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대해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인물됨을 따라서 우리를 대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내 능력과 내 삶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먹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신 사건이에요. 우린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님만 잘 믿는 사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실 때 공로를 따라 대하시고 은혜 가운데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로를 따라 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렇죠? 하나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굶짝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 한시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자신이 자기의 공로를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잘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도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한시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굳이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안 믿으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까? 부모가 보면 자녀들이 있을 때 말을 잘 듣는 자녀만 사랑하고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말을 잘 듣는 자녀나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 믿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제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건 안 믿건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바른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진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하고 특별한 은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불을 펴놓으면 거기에 뭐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그 날파리들을, 불나방들을 보여드립니다. 그 불에 타는 그 불나방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본능이 본능. 불나방은요, 불을 보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 뛰어들면 자신들이 불에 타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뭐, 상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좋은 대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불나방과 같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참된 진리를 아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 요한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찾고 찾아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은혜와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은 게, 알아도 알아도 다음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차고 넘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은혜가 다음이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은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었어요. 세상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뭔가 고갈이 돼요. 고갈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되지 못해요. 갈증을 일으키고요. 마치 우리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콜라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갈증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갈증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처럼, 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그러잖아요. 다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어 마시고 마셔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질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응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비결이 뭐냐면 그가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것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게 그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는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참된 삶의 비결, 참된 행복에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생애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소원.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생애의 그런 열매는 바로 이 소원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보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도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은 세상 것이 정말로 배설물처럼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누렸던 그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하나님이시오, 참된 진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독생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죄를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